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증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7장, 아모스 7장에는 사실 세 가지 환상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첫 번째 환상까지 읽기에는 좀 길어서 생략을 한 부분도 있고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은 사실 내용과 메시지가 같아서 생략한 부분도 있습니다. 생략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세 가지 환상은 1절부터 3절까지는 메뚜기 환상이 나오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오늘 읽었던 불 환상이 나옵니다. 둘 다 의미하는 건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왔던 메뚜기 환상을 보면 1절부터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보여주시는데 메뚜기 떼가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단순히 한두 마리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무리가 그 땅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올라오는 싹들을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는 폐허가 되게 만드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모스가 그 환상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참담함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아모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 기도 내용은 야곱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재앙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린아이처럼 약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재앙은 너무 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뚜기 재앙이 큰 심판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모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똑같은 환상이 반복이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4절부터 읽었던 불환상입니다. 맹렬한 불이 몰아치는데 얼마나 강렬한 불이냐. 바다를 삼킬 정도로 강렬한 불이다.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이 워낙 강렬해서 물을 조금 뿌린다고 해서 꺼지는 기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다 날아갈 정도로 화염이 세다고 합니다. 아모스가 보았던 환상은 너무 불이 세서 바다까지도 삼켜버리고 육지는 말할 것도 없이 다 폐허로, 그래서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는 강렬한 재앙이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볼 때 아모스는 메뚜기 환상과 같이 똑같이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 5절 말씀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5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재앙이 너무 강렬해서 야곱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재앙 때문에 완전히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재앙을 멈춰달라고 아모스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내가 이 재앙을 멈추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을 여러분이 보았을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모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그 하나님의 그 사자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의인이 있으면 그 도시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것이 합당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중보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사실은 아모스서는 모세오경에 많은 메시지를 담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에서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최대한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것처럼 지금 아모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환상을 정리하면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은 분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고 자비한 모습은 오히려 아모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그 자비한 마음, 백성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혀지는 그런 모습, 중보기도가 들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변덕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은 우리에게 어떤 여운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환상, 다림줄 환상으로 넘어가는데 이 다림줄 환상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좀 더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다림줄 환상의 내용이 7절부터 나오는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들고 이스라엘 가운데 서 계십니다. 이 다림줄이 무엇이냐? 다림줄은 건축 현장에서 벽돌을 예전에 건축 현장에서 건축할 때 보면 벽돌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감으로 벽돌을 쌓다 보면 좀 비스듬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낮은 벽이 아니라 만약에 높은 벽을 짓는다 했을 때 감으로 벽돌을 쌓아 올라가면 짓고 나서는 벽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기울어지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비껴서 쌓아가는지 똑바로 쌓아가는지 우리의 감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직으로 줄을 달아 내립니다. 밑에 무게추를 달아서 수직으로 줄을 떨어뜨리면 이 다림줄이 완전히 똑바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림줄을 옆에 두고 벽돌을 쌓아 올라가면 내가 얼마나 벗어났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림줄의 기능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다림줄은 기준선이 되는 것이고 벗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명백하게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다림줄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림줄이라는 것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벗어났다. 너희들이 벗어났다. 이게 다림줄이 하는 기능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지고 서 계신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벗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난 모습은 무엇이냐면 자비하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벗어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실은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함부로 심판하지 않는 참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참는 마음을 아모스가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내버려 둘 수 없으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즉시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상처 입고 상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다림줄, 결국 하나님은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벗어났을 때 반드시 그 벗어남을 돌이키고자 하나님은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초등학생이 욕을 하고 다닌다. 가만히 둘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옆집 아들이면 가만히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자녀다. 그러면 한두 번은 봐주겠지만 그것이 멈춰지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자녀를 훈육하고 고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라면 죄 가운데 벗어나 있는 모습을 내버려 두는 것은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 왕 때는 이스라엘이 번영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심각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우상 성전,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고 잘못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이 평안해서인지 그들이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명백하게 죄이지만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을 상황까지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 채찍을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반드시 악은 멈춰져야 되고 죄는 돌이켜져야 된다. 이게 바로 다림줄 한 상을 보여주시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어리석어서 악인 줄 알면서도 내버려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 있는데 떠나 있는 그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만 떠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면담을 하면서 오랜 세월을 지나서 5년, 10년 만에 교회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어보면 어떤 큰 잘못된 어떤 믿음을 떠나는 사건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 것이 아니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졌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게 잘못인 줄 알지만은 그냥 쭉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게 온전치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 일을 반복합니다. 늘 기도하던 사람이 한 번 기도하지 않고 두 번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기도를 놓게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되는 게 옳다는 걸 알지만 고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면 좋겠지만 실상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야 하나님 앞에 잘못이구나 깨닫고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서 내가 회개하는 것도 사실 엄청난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고난 이전에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죄악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열심히 회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지 매 기도 때마다 샅샅이 찾아내야 되는가.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은 너무 회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가 없나 샅샅이 찾아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죄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지적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못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진실된 회개를 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근본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모스서의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사실 여기까지 묵상했을 때 어떻게 해야 악을 방치하지 않을까라고 묵상했을 때 아모스서의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그거는 아모스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결국 하고 싶은 한마디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찾아야 된다. 5장 6절에 또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아모스서 5장 8절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그래서 4장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돌이키려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돌이키려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돌이키려 했지만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5장에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죄가 많으면 회개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인자가 회개하는 거 보셨습니까? 사기꾼이 회개하는 거 보셨습니까? 죄를 많이 짓는다고 죄를 많이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회개하는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사람이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갈급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을 등졌던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와 기독교 회개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후회하는 이런 행위들 세상 종교에서도 다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기도 때마다 내 자신을 죄를 샅샅이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회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내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냐?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율법의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않고 죄악 가운데 방치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중심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 새벽에 이곳에 나오신 분들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그 중심에 내가 그냥 예배당에 발이 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예배당에 나와 있는가? 우리 중심에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진정한 소망이 있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찾는 자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우리 안에 지켜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밤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주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세문안 교회를 지난 113주년간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세문안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곳에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에서 진행하는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교회 내 환난과 진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세계 가운데 길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이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성령으로 늘 새롭게 하셔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독재 아래 신음하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북의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